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61면입니다. 19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벨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그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엘리야가 그 계속해서 이 땅에 남아있으면서 그리고 그 더 구체적인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하시고 더 많은 능력들을 보이게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 같은 엘리야의 제자들, 또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주에 강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 학교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지만 또 그 휘하에 그 많은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계속 있었더라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 홀연히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을 저도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한 건데 어렸을 때부터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예, 그 찬송가 가사가 그럼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튼 예,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는 이제 병거와 마병이 불 이렇게 말이 이제 그 사이를 이렇게 가르지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갔을까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엘리야로 하여금 모세처럼 모세가 했던 유언이 이제 신명기죠. 이렇게 많은 말들을 남기고 떠나가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하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뜻밖의 어떤 헤어짐, 뜻밖의 죽음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왜 그렇게 데려가셨을까요? 남겨진 엘리사와 그의 선지자 생도들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처지 같죠. 그렇죠? 좋은 목사님들,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은퇴하시거나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그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10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국교회의 산 증인이시죠. 그 평양 신학교 출신이시고 산동에 가셔서 선교사로 지내시다가 또 해방 이후에 한국에 오셔서 오랫동안 어떤 그 역할을 하셨던 그런 어른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 세월의 흐름 앞에 그런 분들이 계속 살아계셔서 한국교회를 계속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 외에도 그 과거에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목사님들이 더 이상 존경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지위로 전락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그때 전성기 때 확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들 때문에 하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멋있을 때 딱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굉장히 당혹스럽게 현실이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는 장면이 굉장히 그 성경에서 아주 유례 없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죠. 아, 그 엘리야가 그 올라가는 그 장면들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까요? 열왕기하 2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사는 왜 그렇게 자기의 옷을 찢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엘리사 같은 인물이 떠나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마지막 보루 같은 인물이었는데 언약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다가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되밟는 과정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걷어가시며 그의 언약을 파기하려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또한 그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신실하신 분이고 그의 언약을, 그의 약속을, 그의 뜻을 변기치 않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현실 속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또 아무런 정말 답이 없고 정말 무능력하고 처참한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엘리야 같은 인물까지 주께서 데려가시면 그리고 그 엘리야가 하필 승천한 곳이 요단강 건너편 이 지경이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까지 걷어가시려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이 아마 엘리사 마음 가운데 또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제 그 옷을 잡아서 그 엘리야의 옷을 이제 주워가지고 이제 요단 언덕에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되게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웃긴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배경이 되어 있고 언약이 배경이 되어 있는 사실은 그러한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의 현실 속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알게 되었는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와의 법궤가 법궤를 지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지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 확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엘리사의 불안, 엘리야를 데려가시면서 이제 우리를 돌보지 않으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불안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그 엘리사가 요단강을 쳤을 때에 그것이 갈라지는 것과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엘리사 너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가 그걸 치면서 그 부르짖는 그 외침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중반쯤 보세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를 이렇게 데려가신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그 극악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했던 이 엘리야마저 데려가신 하나님, 당신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기에 우리 교회를 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길래 우리의 삶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는 거죠. 물이 갈라지는 걸 통해서 내가 엘리야와 함께 하듯이 내가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듯이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엘리야가 왔던 그 길을 반복하여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가고 어디를 가죠? 베델을 가고 여리고는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함락했던 성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은혜지요. 그 옛날에는 여호수아의 칼과 병사들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것들을 함락할 수 있게 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십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런 저주를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다 성을 다시 쌓는 자는 하나님의 화가 저주가 그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극심했던 그 시절에 어떤 인물이 그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그의 가족들이 화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번 1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도대체 이 에피소드가 여기 왜 들어와 있는 걸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여호수아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여리고성을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고 나자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게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어떤 사람에게 영웅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합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 몰라. 용맹한 군사야부터 시작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뛰어난 인물인가.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렇게 치니까 물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자 엘리사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 하며 그에게 경배를 하지요. 자,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제 영육이혼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만 데려가시고 엘리야의 영만 데려가시고 육신은 버리셨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적인 상황이라면 그런 해석이 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가는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좀 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그 엘리사에게 주어진 것처럼 무언가 그 엘리야의 어떤 시신, 엘리야의 육신의 어떤 그런 뼈다귀라도 하나 얻으면 뭔가 어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그의 제자들 50명으로 하여금 엘리야의 시체를 찾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중세 가톨릭 교회에 만행했던 성물 숭배, 그러니까 성자들의 유골이나 잊지도 않은 예수님의 어떤 그 성배를 찾아서 막 떠나는 어떤 이러한 그런 그 광풍이 불었던 그런 시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들도 엘리야의 어떤 시신을 자기들이 거두어서 무언가 이렇게 무덤이라도 이렇게 멋있게 꾸미고 아니면 무언가 엘리야의 뭐 유골이라도 이렇게 하나 얻으면 엘리야의 이게 뭔지 알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손가락, 검지 손가락 세 번째 마디야 뭐 이러면서 자랑을 할 수 있었겠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언젠가는 돌아가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당구대를 다 이렇게 들고 오면서 이게 무슨 당구대인지 알아? 박 목사님 생전에 치셨던 그 당구대야 뭐 이러면서 그 박 목사님의 영성이 나에게도 임할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당구대에 나갈 때마다 그걸 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저희 부목사님 중에 박 목사님이 쓰셨던 성경책을 몰래 훔쳐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들고 올라오면서 박 목사님에게 임하셨던 그 말씀의 영이 나에게도 임하십시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요. 아마 좀 그런 심정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찾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데려가시지 않았냐.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 너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돌아간 곳.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현실, 지지고 볶고 때로는 사소하고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희노애락이 넘쳐나는 이 땅의 현실 속에 살지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현실은 바로 저 너머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초월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뭐 초월주의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를 이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과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심한 이 자연의 어떤 거대한 순환 속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하나의 어떠한 그런 소비재로 아니면 어떤 하나의 어떤 그냥 에너지 덩어리로만 살다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 너머의 세계와 결합되어 있는 존재다. 그게 잘 들어있는 게 바로 성찬이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여기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할 때 여러분 중에 유체 이탈해가지고 그 주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뭐냐를 신앙적으로 설명하는 행위인 거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야콥 타우베스라는 사람이 바울의 정치신학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20세기 이제 중반에 많이 활동하셨던 그 뭐 나치도 겪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현대사를 겪으신 분이죠. 원래 이제 스위스 지역에 있었던 그 라삐 가문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이 자기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제 그 바울 서신 로마서를 이제 해석한 책인데요. 그 이제 책을 이렇게 읽다가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재적인 어떤 게 전혀 없습니다. 내재성에서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건널 수 있는 다리는 건너편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을지 어떨지는 가령 카프카가 썼듯이 그 성공 여부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혼의 아파트 꼭대기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막다른 지점, 절벽이 있을 테니까요. 여길 건너게 해줄 만한 건 없습니다.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너는 해방되었다라는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독일 관념론의 모범에 따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만큼 나이를 먹고 또 죽을 날을 기다리는 저 같은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지금 이 강의를 죽기 몇 주 전에 한 강의 내용이거든요. 대학 교수들 말고도 그런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저 신기하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이런 게 바로 독일 관념론의 아우라고 독일 고전주의의 아우라죠. 이건 일종의 괴태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런 유의 책을 읽다 보면 이성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내일까지는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일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면 그때는 어떡할까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냉철한 생각인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넘어설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독일 관념론의 할아버지가 오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내면의 깊이로 향하는 여정이든 뭐가 됐든 말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딴 게 그들의 결론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짝이나마 건드릴 수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건너편에서 무슨 일인가가 먼저 일어나야만 그런 다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별빛이 우리 눈을 찌른 뒤에야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별빛이 지구의 밖에 있는 별빛이 우리를 찔러야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영혼의 아파트 옥상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아파트 옥상 꼭대기와 이 지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파트 꼭대기 그 위에서 옥상 위에서 어떻게 별까지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칸트 같은 사람들은 그 법칙이 자기의 안에서 별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이런 게 옳은 거야, 저런 게 틀린 거야 라고 하는. 그러나 그렇게 별같이 빛나는 그의 도덕률도 외부에서부터 별빛으로, 외부에 있는 별이 그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에게 그런 별빛이 절대 비출 수 없는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외부에부터, 이 영혼의 다리는 외부에서부터 건너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역으로 하늘로 올라간 이러한 이 사건은 우리 이 육신의 현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현실, 아하시아라고 하는 현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실, 아수르라고 하는 현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현실, 이러한 이 현실을 넘어서, 이러한 현실을 조망해주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구원의 길을 비춰주는 어떤 다리가 하늘로부터 건너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남자의 몸을 빌리지 않으시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한 여성에게 임하셔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초월과. 그러면 그렇게 초월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는 거냐? 이 땅에서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이야말로 어떤 세계를 구축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 말고도 인간에게는 독특한 능력이 있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린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 세계를 이렇게 구축하잖아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보면 아직 제가 속한 세계로 넘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뽀로로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아주 지금 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뽀로로가 지금 실제하고 현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아이한테는 1순위가 엄마고 2순위가 뽀로로입니다. 아빠는 한 7순위쯤 되는 것 같아요. 뽀로로가 아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은 그렇게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능력이 있죠. 인간의 독특한 능력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 말고요. 중학교 애들 보십시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세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뭐 5공주파니 7공주파니 우리 자매님들 옛날에 다 그렇게 한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우리 파야, 쟤는 우리 파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쫓아내고. 그런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철저하게 경제학적인 관념으로 이 세계를 구축해내는 것 같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철저하게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이 세계의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정치학자들은 모든 걸 다 정치 문제로 환원하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구축했던 세계는 그러한 이 세상이 구축했던 세계 이상의 세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계로 담아지지 않는 어떤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세계가 긍정하는 거에서 부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이 세계가 부정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 이 땅에서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 요구에 나는 가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 그런 자리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지. 자, 여리고에 엘리사가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마치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마라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땅은 원래 저주받은 땅이다. 이 땅은 원래 이 여리고는 원래 저주받은 땅이고 이 땅에 더 성을 세우는 자는 이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저주의 땅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주술적인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소금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간 이렇게 부정 탄다 그러면 그 소금 막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새롭게 변모시키고 바꾸어 내시는 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생명의 주권자다. 생명은 회복은 나에게 있다.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 베델에 이제 엘리사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거기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23절입니다.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원어를 보면 아주 작은 애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10대 이상인 그러니까 건장한 아이들이 와서 성읍에서 나와서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에 주목하더라고요. 성읍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엘리사를 비방하려고 나온 무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조롱합니다. 이르되 대머리여. 와, 엘리사에게 아주 치명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나 봅니다. 대머리였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도 해요. 아마 낮에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뭐 낮이건 밤이건 이 당시에는 이제 이동할 때에 머리에 뭘 쓰는 게 관례였는데 어떻게 대머리인지 알았겠냐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것도 엘리사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 올라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get out. 꺼져라 이런 뜻입니다. 너 우리 동네에서 나가라. 자, 그런데 베델은 어떤 땅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첫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서 나왔던 이 성에서 나왔던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시대의 문화의 산물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어미와 우상 숭배했던 아비들의 자식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엘리사에게 비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겐 여호와가 필요 없다. 우리에겐 언약이 필요 없다. 우리에겐 바알이 있고 우리에게는 금송아지가 있고 우리에겐 아세라가 있다. 그러니 여기서 꺼져라 대머리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습니다. 엘리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감히 주의 종을 놀려? 그러면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겁주기 위한 그런 본문이 아니라 앞에 여리고 사건과 한번 병치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사가 떠난 엘리야를 바라보며 엘리야가 이렇게 갔으니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며 요단강에서 그의 겉옷,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며 건넜을 때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지금 여리고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냐고 지금 베델에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 베델은 야곱이 있었던 베델이고 이 베델은 여로보암 때에 반역을 일으켰던 그 베델이지만 지금 이 베델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이 베델 오늘 네가 살아갈 이 베델은 여전히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베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계속 오랫동안 계셔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지도자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곁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에서 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가까운 부모님들, 우리 가까운 친척들, 우리 가까운 친지들, 가까운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적으로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여기에서 그 옛날에 부흥을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그 옛날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너희의 자리에서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신앙은 음악으로 비유를 한다면,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작곡자나 창작자가 아니라 연주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 바흐 시절에 바흐가 자신의 곡을 어떻게 연주했을지, 그 당시 연주가들이 어떻게 연주했을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비디오로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그러한 그 연주를 했던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걸 넘겨주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지요. 그리고 어떠한 경지에 도달해야만 이걸 다 너희가 마스터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신앙의 배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이 배경은 날마다 바뀔 겁니다. 천년 전이 다 같지 않고, 백년 전이 같지 않고, 심지어 십년 전도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을 자꾸 놓칠 때가 많습니다.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박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신앙의 연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베델에서, 여러분의 여리고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곡을 연주하십시오. 자, 그 길을 위해서 지금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활동했던 갈멜산을 지나서 사마리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또 엘리야 못지않게, 아니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사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신앙을 연주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이 가을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시고 바울의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오니 주께서 오늘 허락하신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베델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여리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주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